카네기 홀에 갈 걸 여기서 들었습니다. 요즘 아주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지요. 뭡니까? 꽃보다 남자. 이 드라마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요즘에는 남자 직장인들이요, 점심을 먹을 때에 네 명씩 짝을 지어서 나간답니다. 자신들이 F4래요, F4. 착각은 자유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최근에 G4를 결성했습니다. Great Head 4, 대두 4인방. 하도 이 드라마 이야기가 특별히 젊은 층들이나 또 뭐 남녀노소 뭐 관계없이 하도 유행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 판타지더라고요, 판타지. 예? 만화가 원작이에요, 그게. 뭐 F4가 전용 비행기가 있지를 않나, 집에 시종이 10명이 넘고, 예, 도대체 이게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힘드니까요,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잠시라도 환상 속에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만화 같은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리만족, 잠깐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테레비 세계 밖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인생 힘듭니다. 누구도 인생에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힘들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좋을 겁니다. 인생에 대한 너무 판타지, 인생이 이렇게 장밋빛처럼 마냥 펼쳐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절망할 겁니다. 낙심하게 될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깐 동안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면은 현실 도피처럼 여기게 됩니다. 현실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믿음의 눈으로 정면 대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은요, 가장 실제적인, 가장 현실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좀 비현실적인 사람, 실질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신앙을 도피처럼, 현실 도피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좋은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좋은 목회자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가끔 보면은 축복을 너무 안 바랍니다. 기적을 너무 안 바랍니다. 신앙적인 판타지, 신앙적인 환상을 계속 심어져가지고 성도들이 마치 로또 복권 언젠가 당첨될 거야, 그런 정도의 기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이나 엄청난 복을 강조하게 되면은 잠깐 동안은 위안을 얻고 또 대리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신앙이 우리의 현실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제대로 그 신앙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낙심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이라니까요.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된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도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대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행위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죠. 예. 어떤 금속입니까? 원자력을 개발할 때, 원자 폭탄을 만들 때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아주 값비싼 물질입니다. 그런데 1945년까지 영어 사전에 보면은 이 우라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 아무 쓸모없대요. 이 물질이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긴하고도 값진 물건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아무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다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기도를 그저 우리 신앙생활의 액세서리 정도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한번 빌어보자 이런 정도로 기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만 핵심인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도는 핵심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더 나은 삶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가진 존재예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다만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몸에 배웠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 습관처럼 기도했을까요? 왜 언제나 늘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면 생명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기도가 없어지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다면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지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삶의 언제나 중심에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깨어있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우리 삶의 주변부로 점점 밀려납니다. 그저 가끔 아쉬울 때, 문제 있을 때 한 번씩 기도하는 이런 정도를 기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변부에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기도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참된 기도는 언제나 고독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단한 예술가들이 위대한 작업을 할 때 언제나 밀실에서 고독하게 작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기도를 드리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의 순간에 예수님이 혼자 가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누구 데리고 갔죠?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제자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네 번. 예수님이 지금 하려는 기도는 굉장히 심각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고통스러운 기도, 중요한 기도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가 힘들었던가 봐요. 제자들 데리고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함께. 예수님 왜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기도니까 누군가 좀 제자들이 내 마음 알아주는 제자들이 좀 이 고통과 이 기도의 짐을 좀 나누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몸으로는 함께 했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누군가가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셨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 혼자만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예수님하고 독대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 다 잠들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 어떤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상담도 해봅니다. 만나서 내 하소연도 합니다. 그 성에 안 차요. 진심으로 위로가 되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이 안 됩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의 도움이 다 끊어지고 사람의 위로가 다 끊어진 자리. 그 누구도 사람들은 많지만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불러내세요. 나하고 함께 있자. 나한테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로 초청하는 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절대 고독으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기도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못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고독의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조건하고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홀로 있어야만 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고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고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선택적인 고독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고독에서 나온다.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결단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생겨난다. 고독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고독의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그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또는 우리의 한 사람, 사람됨의 인격이 가장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가 언제든가요? 사람들 속에 묻혀있을 때가 아닙니다. 혼자 되어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자리, 그때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한 사람으로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적들을 이기고 사울 왕 치하에서 위대한 영웅으로 부상하고 사람들이 가득가득 다윗의 친구가 될 때, 그때 다윗의 믿음이 자라났던 게 아닙니다. 버림받아 사울 왕에게 죽임당해서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도망다닐 때, 광야를 도망다니고 동굴에 있고 저 적국에까지 도망다닐 때, 그때 다윗의 믿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비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숙으로 다윗의 신앙 인격이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실컷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칼을 뽑아들고는 자기 시종들 400명을 데리고 야곱과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무서운 그런 혈기등등 살기등등 해가지고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때 강을 건너는 야곱,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온 가족 자기가 일생 이룬 것이 다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종들을 앞세우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소유들을 앞세우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일 마지막에 다 세워가지고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와 얍복강가에서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홀로 남았어요. 그 누군가가 대신 그 씨름을 싸워준 게 아닙니다. 어떤 씨름입니까? 기도의 씨름이에요. 믿음의 씨름이에요. 그 씨름의 결과 야곱이 졌지요. 환도뼈가 부러졌지요. 그러나 결국 이겼다 그러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고독의 자리였어. 여러분에게 이런 고독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홀로 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예, 외롭게 홀로 있는 거 안 좋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외롭게 홀로 있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독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홀로 되는 것이 두렵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의 부재의 자리에 바로 그 고독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요. 나는 외로워. 내 주위에 가족들이 있고 내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요. 또는 진짜 홀로 되어서 외로운 분들이 있지요. 그 외로움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냥 내어버려두지 마세요. 오히려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선택하는 고독으로 바꾸세요. 그 외로움을, 외로움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바꾸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그 기도의 고독의 자리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친밀하게 함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셨죠. 주기도문에서.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저 내 소원을 아뢰어드리는 정도의 행위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소원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그냥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소원을 아뢰기도 해요. 또 다른 종교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 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뭐 예, 향을 꽂아놓고 뭐 막 주문을 외우듯이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받아준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람들 속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요,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기도는 그것만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나의 소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소원과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살피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소원만, 나의 소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살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기도의 내용이 39절에 나옵니다.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 39절 첫 번째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에서는 나의 소원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구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42절에 나오네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네요. 그리고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 기도한 이후의 모습이 4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 기도하고 예수님의 갈등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내면이 바뀐 거예요. 순복하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예수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는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 소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는 나의 소원을 그냥 아뢰어드리는, 하나님 소원은 온데간데 없어, 나의 소원을 아뢰어드리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서로 씨름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소원이 때로는 하나님 소원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씨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의 소원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에 승리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육체의 가시는 아마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추정되지만 예수님 몸에 있는 질병이 아니, 바울의 몸에 있는 질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자, 바울이 처음 기도했을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있는 이 질병,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역하는데 이게 장애가 됩니다. 뽑아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바울의 소원을 열심으로 아뢰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세 번 기도했어요.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이 꼭 문자적으로 세 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소원은 가시 이거 뽑아버리는 것이었는데, 빨리 이거 제거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바울의 몸에 가시, 그 육체의 질병이 그대로 머물러 둔 채로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세 번 기도함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소원, 아 이것이 그렇구나,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그토록 열심으로 기도했을 것이 내려놓고 하나님 소원을 완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 번 기도 원한 다음에 내가 이제 나의 연약을 자랑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이 가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가 교만에 덫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시 뽑아달라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변했습니까? 바울 자신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어떤 가족이, 어떤 친구가. 그때 대개는 처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상처받고 분노가 치밀고 원망이 치밀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막 불평, 원망,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어때요? 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벼락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 가시를 좀 뽑아내 주세요. 이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저 딴 데로 보내시든지 하나님 그 가시 그거 부러뜨려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분노에 찬, 원망에 찬 기도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한 번, 두 번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같으면 당장에 죽었어, 그 친구. 근데 하나님 때로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라. 더 사랑해주라. 인내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몰려올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올 때, 하나님 그 소원 말고, 내 소원, 그 응답 말고, 내 거, 이러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기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과 저주의 기도가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바뀌어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러 기도를 받았습니다. 한 번 떨어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떨어져서 이제 삼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앉아서 딱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참 아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그게 그냥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울었던 표정이 나요. 또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그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 제 마음이 막 느껴오니까 내가 막 안타깝더라고요. 폴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에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거다. 섭리가 있을 거다. 목사 같은 소리 하지요? 18번의 소리 했어요. 그게 그 친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마 형제 속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친구예요. 원망이 있을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떨어뜨리셨나이까? 하나님 한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때요? 그렇게 재수하고 삼수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먼저 대학 들어간 친구들 보고 이러면 어때요? 막 자기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예? 그저 나보다 공부 잘하는 것들 대학 들어가면 다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네 기도를 잘해야 된다.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화내는 기도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자네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분명히 좋은 뜻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자네를 돕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 귀한 뜻,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뜻을 구해보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나 성도님들 상담한 경험을 하면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 시련을 통하여 더 정금처럼 내 믿음이 연단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단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남은 이 공부의 기간을 걸어가보지 않겠니? 그렇게 하고 기도해 줬어요. 자, 제가 지금 알려준 것은 이 친구에게 기도의 방향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가 그 기도의 방향을 알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상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평이 올라오고 막 원망이 올라오고 내가 초라해지고 두려운 거 절망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소원하는 빨리 합격하는 어차피 그건 이제 건너간 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 인생을 향한 귀한 뜻이 있겠지요.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형제의 남은 생애는 또 남은 공부의 과정은 뭔가 다를 거예요. 다른 재수생, 삼수생하고 다를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부르짖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 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도 별로 유익이 없어요. 진정한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기도라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열매에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 싶은 자신의 사람 예수로서의 욕망, 하나님 뜻대로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이 생명의 본능, 그것을 깨뜨려버리셨어요. 자신을 열매로 들여가지고 그 틀에 집어넣어서 으깨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져서 맑은 기름이 나오듯이 그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때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난과 환난과 문제와 고통으로 우리를 으깨시고 우리를 부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당하는 그런 고난 필요 없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님의 기도를 본 것처럼 바른 기도를 드리면 돼요. 내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죄성과 어리석음과 나의 고집과 연약이 드러날 때 그걸 기도의 과정 속에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깨뜨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 속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이 겟세마네에 나를 변화시키는 이 기도가 포함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내 소원만 난무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면 별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걸요. 기도를 많이 하셔도. 기도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진정한 기도는 형통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때 형통은 물론 내 소원을 이루는 형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의 형통입니다. 성도가 구해야 될 형통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형통은 나의 삶에 하나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뜻이 다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형통인 거예요. 이 성도 형통을 이루는데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는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성숙함. 왜요? 때로는 내가 집착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막 깨달아져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소원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형통 구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형통입니다. 신앙적인 성숙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즐길 줄 아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실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거 아직 미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까 봐 하나님의 뜻이 막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까 봐 그저 내 소원, 하나님의 뜻은 아예 듣지도 않고 내 소원만 죄로 귀먹은 사람처럼 부르짖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숙한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즐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소원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으로 바뀌어진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 수영 선수 김진호 선수 여러분 아시죠? 그 어머니 유현경 집사님이 진호야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로 말미암아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그 진단을 받고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자폐아로 말미암아 고통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사면초가에 갇혀 진호를 바라보았다. 진호는 내 인생의 원수였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빈틈없이 막아버린 커다란 바위덩어리였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서부터 진호가 괴성을 지르면 나 역시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대었다. 진호가 방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며 광란을 벌이면 나는 죽어! 차라리 죽어버려! 라고 외치며 사정없이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젠 나도 못 참아! 네가 나를 괴롭히고 네가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든 것처럼 나도 너한테 그대로 돌려줄 거야! 엄마로서는 할 수 없는 무서운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신앙을 갖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그저 하나님께 우리 진호를 완전히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만을 반복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기 시작했다. 진호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라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진호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했던 어리석은 일들,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기에 진호를 수없이 괴롭혔던 과거의 기억들이 생각나서 나는 몸둘 바를 몰라하며 하염없이 흐느껴 울며 회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깨어지는 진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는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서 그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자폐증을 갖고 태어난 진호의 엄마로 한 번 더 살아보고 싶다고, 이번에는 더 잘할 자신이 있다고, 진호가 메마른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이었고 귀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아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괴로워했던 지난 시간들, 그렇게 허비해야만 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정말 값지게 쓸 자신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인 자녀를 둔 이 어머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훨씬 수준이 높아요. 저는 이 어머니 유현경 집사님과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선택적 고독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소원, 나의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놀랍게도 진정한 성도의 형통,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가기 시작한답니다.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변화되어진 나 자신입니다. 기도하십시오.